책 읽기 20분입니다. 포크를 생각하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계량을 읽겠습니다. 계량 이 부분은 요리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사실은 아니죠. 요리에 관한 부분인데 과학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계량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거 만만치 않죠. 측정이라고 하는 거, 계량. 계량은 절대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 대고 뭔가를 비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드물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 어떤 이런 물리적 세계도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서 불변의 것을 찾아야 그것에 맞추어서 계량을 할 수 있을 텐데 요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이게 뭘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뭘 먹을 때면 이게 맛있다, 이 음식이 맛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내 입에는 맛나던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는 아,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그런 걸 맛있다고 먹대, 내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음식을 맛있다고 먹더라. 이게 어떻게 이게 맛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건 사실인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뭐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 그럼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믿음이라고 사실 우리가 팩트라고 흔히 말하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체계 위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 말은 사실이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죠. 표준 레시피를 따르면 이게 맛있는 것인가? 근데 나는 뭐 표준 레시피로 하는 것은 별로 맛이 없더라. 나름대로 뭐 이렇게 라면 스푼 넣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계량이 여기에서 제 4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표준 레시피는 어쨌든 과학으로 요리를 과학으로 격상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죠. 그게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188페이지에 보면은 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모든 것이 과학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과학적 기법의 한 요소이다. 그렇게 있고 부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측정을 넘어설 때가 많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 마지막으로 남은 빵에 곰팡이가 피기 전에 다 먹어치웠을 때의 만족감, 2월에 즐기는 과육이 붉은 이탈리아 블러드 오렌지의 맛, 무더운 저녁에 먹는 차가운 오이 스프의 기쁨. 아, 오이 스프라는 게 있다는 걸 이걸 그저 말합니다. 왕성한 식욕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도 있을 때의 그 충족함. 마지막으로 남은 빵에 곰팡이 피기 전에 다 먹어서 치웠을 때의 만족감은 전 못 느껴봤고, 과육이 붉은 이탈리아 블러드 오렌지는 먹어본 적이 없고, 무거운 저녁에 먹는 차가운 오이스프는 먹어본 적이 없고, 왕성한 식욕과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도 있을 때의 충족감,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측정을 넘어설 때가 많은데 제가 사실 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못 누리고 살고 있네요.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여기 나오는 레시피대로 그대로 한다 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가 한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레시피가 과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가,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 그러니까 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계량을 핵심적인 요소로 가지고서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레시피가 만들어진 거죠. 레시피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여기 챕터가 계량인데 이 계량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레시피죠. 레시피, 요리법. 요리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레시피라는 말을 사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렵죠. 요리법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라고 하면 또 다른 영어이고요. 요리법, 요리법.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게 많죠.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굿즈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알라딘 굿즈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굿즈라는 말을 기념품으로만 옮길 수는 없거든요. 굿즈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굿즈 굿즈 그렇게 얘기하는데 굿즈라는 말이 못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념품에 우리가 열광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굿즈라고 하는 것의 그 열광성, 그런 굿즈를 원하는 자들의 그런 태도 뭐 그런 것까지 다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굿즈라는 용어 하나를 모르면. 레시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는 이 저자에 따르면 재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된다. 이 레시피에 관한 얘기가 그 이제 책을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중간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계량이라고 하는 건 레시피가 핵심 문제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레시피에 관한 153페이지에 계량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다. 레시피에는 어떤 레시피도 요리에서 발생할 모든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 부엌에서의 계량이라는 게 과학에서 말하는 재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요리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데 레시피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외래 변수들이 존재한다. 153페이지에 보면 밑에 맨 밑에 줄에 불안정한 오븐 온도, 교체된 재료, 손님들의 입맛이 각양각색이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아, 내 입에는 안 맞아. 그건 내 입은 뭐 어쨌든 그 레시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해도 레시피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 말은 재료의 양이라든가 뭐 또는 조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량 도구가 거기에 바로 붙어드는 거죠. 그래서 154페이지 보면은 계량 도구를 평가하는 기준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문제가 있죠. 첫째는 정확성이다. 예, 둘째는 정밀도다. 셋째는 일관성이다. 계량 도구. 넷째는 환상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편의성이다. 사용자 친화성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식이나 자원이나 기술 없이도 우유 1리터를 잴 수 있는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그것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15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지금껏 어떤 기술도 민감한 코, 예리한 눈, 성면 방열 장갑 같은 손, 뜨거운 불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훌륭한 요리사의 계량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그런 요리사의 오감은 어떤 인위적 도구보다도 확실하게 음식을 읽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리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이 챕터사의 처음에 페니 메릿 파머라는 분이 1896년에 펴낸 책에 보스턴 요리학교 요리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는 수평 계량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그 모든 재료를 계량 컵이라는 부피 단위로 재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용접 계량뿐만을 사용하는 거죠. 부피 단위로 재니까. 질량 단위로 재는 게 아니라 부피 단위로만 재서 모든 재료를.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재밌는 게 이제 이 파머 페니 메리 파머라는 분이 요리를 아주 늦게 시작을 했나 봐요. 여기 책에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좀 스트레스가 됐겠죠. 이걸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TV 프로그램의 집밥 백선생 그거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 그 계량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때 사실 저도 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이렇게 뭐 종이컵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뭐 저 그 양반이 요리적 요리의 측면에서 어떠한지 또는 뭐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제가 요리를 잘 평가 그분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분보다 조금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만큼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계량 그것에 관한 아주 딱 그냥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종이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종이컵 백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라고 하던데 아 그런 걸 보고 저도 그러거든요. 이제 컵 저 라면 끓일 때 물 500ml 넣고 오븐은 오븐간 끓여라. 오븐은 이제 소목시계로 할 수 있어요. 물 500ml 이걸 할 때 참 이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라면 봉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뭐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500ml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집에 있긴 있는데 그걸 꺼내서 그 라면 끓이자고 물 그 계량컵을 꺼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량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리사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니 메릿 파머 이분은 요리가 과학으로 격상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1896년에 나왔는데 20세기 초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1915년까지 36만 권이 넘게 팔렸다. 수평계량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는 많이 들었는데 수평계량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분의 그 목표가 그거였다는 것이죠. 목표가 보면 독자가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완벽하게 재현 가능한 레시피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이 계량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계량에 대해서 이 비일순이라는 분은 계량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참 계량 복잡하죠. 특히 미국은 우리는 마일 단위 쓴, 우리는 킬로미터 쓰는데 거기는 마일 단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프랑스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세 나라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라이베리아와 미얀마이다. 이 이제 측정법의 역사가 이제 측정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길이와 용적을 재는 법의 역사가 중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의 역사 이런 건 이제 떠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요즘 말하는 과학적인 측정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걸 썼겠느냐? 중세 이래 모든 레시피는 손가락 몇 개 폭만큼의 물, 콩이나 경과나 달걀만한 버터 등의 변을 썼다. 아, 그렇죠. 그런 걸 썼겠죠. 측정의 역사에서 맨 먼저 사용된 게 이제 손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손을 기준으로 삼은 길이 단위를 만들어서 새끼손가락 폭, 손바닥 폭, 손을 쫙 폈을 때 새끼손가락 끝에서 엄지 끝까지 길이 뭐 이런 것을 손가락 24개에 해당하는 길이를 큐빗이라고 했고 부엌 요리사도 그렇죠. 손가락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주먹 또 있죠. 한 줌, 두 줌 이런 것도 이제 절대량이 아니라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비율로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호두가 많이 쓰였는데 페르시아 호두의 크기가 어디에서 그거를 뭐 키운다 해도 2.5cm에서 3.5cm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양은 시작일 뿐이고 부엌에서 가장 정량하기 어려운 뒤요소가 타이밍과 열이다 그랬죠. 타이밍과 열이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저자가 요리를 배울 때 이렇게 왼손을 쫙 펼친 요리사한테 배웠다는 거죠. 왼손을 쫙 펼친 다음에 스테이크 전문 요리를 배울 때 왼손을 쫙 펼친 다음에 오른손가락으로 이제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의 엄지 아래 도톰한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쫙 펼친 다음에 누르면 레어 스테이크. 그 다음에 왼손 검지와 엄지를 붙이고 눌러보면 미디엄 레어.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붙이고 로우에는 미디엄, 약지까지 붙이면 미디엄 웰던,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까지 붙이면 웰던. 이렇게 저도 이걸 따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레어, 그 다음에 미디엄 레어, 미디엄, 미디엄 웰던, 웰던. 아, 그래서 저는 레어를 먹습니다. 스테이크 먹을 때 일단 살살 썰어져 치아가 부실해서 이게 웰던 이런 거는 거의 뭐 먹는 게 힘들죠. 그럼 이제 중세는 어떻게 했을까? 요리가 다 되었다는 건 요리사들은 그냥 알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미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공책 정리할 때 뭐 이런 거 자잘하게 막 이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득해야 되느냐.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딱 느낌이 왔습니다. 175페이지 보니까 요리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한다.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원리를 설명할 때는 몸에 체득된 지식이 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이랬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일단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밑줄 치면서 메모도 하고 메모하고 밑줄 친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책에 옮긴다. 노트 정리자.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아나요? 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밑줄을 어떻게 치나요? 네. 메모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여백에 메모를 하나요? 그걸 두 개를 섞어서 노트에 옮긴다고 하는데 그걸 다 옮겨야 하나요? 뭐 인용부를 달아서 옮겨야 하나요? 적당히 해야라고 말하면은 그 적당히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건 사실은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공부라는 게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근데 잘 읽어라. 근데 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세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썼겠죠. 중세 프랑스의 호두 절임 레시피를 보면 미제레레를 한번 읊을 동안 호두를 끓이라. 예, 미제레레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2분이고 그 다음에 20초 가장 짧은 단위는 20초인데 아베 마리아 이게 20초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기도로 시간을 재는 방법 그렇겠죠. 어디를 뭐 얼마만큼 걷는 동안 이런 정도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누구나 알아듣는 이게 방식을 썼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세 번 외울 동안 소스를 끓이면서 저어라. 주기도문을 세 번 외울 동안 육수를 졸여라. 뭐 이런 말이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당에서 기도를 소리내서 읊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빠르기로 암송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계가 없던 때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저기 1300년, 1700년 요 무렵에 유럽에 이제 시계가 본격적으로 그 책은 이제 카를로 치폴라가 쓴 시계와 문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으면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어떻게 재느냐. 이 시간을 측정하는 수단으로는 기도가 사용되었고 온도는 통증으로 쟀겠다. 그것만 잽니까? 얼마나 매운가, 고추의 맵기, 그 다음에 습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요리는 사실은 습도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가령 전기밥솥 있고 쌀 있고 물 있는데 왜 밥을 못해? 이럴 때 아, 이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게 쌀을 뭐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계량컵으로 이제 한다 해도 계량컵을 넣고 물을 얼마나 부여하는가 쌀 위에 손을 얹고 손등에 찰랑거릴 정도만 붓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자신감이죠. 예,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러는 게 일단 한번 해보고 레시피대로 해보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하고 또 가설을 세워서 해보고 그 다음에 요리를 먹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맛이 없었구나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스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영화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 갔던 미국인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면서 그 실화래요. 요리 그거 하는 법을 이 사람이 이제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여인이 그걸 배우면서 하인 없이 하는 법을.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70년 후겠죠. 2000년대에 미국의 어떤 현대의 그 블로거가 자기가 그 요리를 그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면서 프랑스 요리를 한다. 그런 줄리 앤 줄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결국 레시피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현대의 한 사람은 그걸 계속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가 유명해져서 그걸 이제 노라 에프런 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레시피가 있다고 하는 거, 레시피대로 따라 하면 된다는 거. 근데 과연 그 애초에 그 레시피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정말로 될 만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참 재밌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틈나시면 영화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일 기 1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